에어컨 설치 기사 두 명이 실외기를 달다 추락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생존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 보상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실적 압박 때문에 더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200만 특수 고용 노동자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명 가운데 한 명을 빼곤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인천 등 개척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감염이 퍼지는 속도가 4배 더 빨라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와 국립암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함께 지금 필요한 방역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침방울이 튀는 걸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모레 나옵니다. 식약처가 새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수술용 마스크처럼 얇고 가볍습니다. 가격은 장당 500원 수준으로 공적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제품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 씨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려던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한 2층짜리 은행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건물 주변에 땅이 꺼지면서 그런 건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도 없이 가지만 앙상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 매미나방 애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겁니다. 작년 여름 기승을 부렸던 매미나방이 올해도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가 담았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JTBC는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결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 속엔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특히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버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대리운전과 배달, 화물 노동자를 비롯해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먼저 LG전자의 하청을 받아 일하다가 최근에 추락사고를 당한 에어컨 설치기사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아주 큰 소리 났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삐끗해. 아유, 먼저 떨어졌으면 손은 뭘.
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두 명이 작업 중 추락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안간대가 뽑혀버린 거예요. 같이 날아가버린 거죠.
동료는 현장에서 숨졌고 송영수 씨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기도 막막해요. 형님도 잃고 내가 이렇게 병상에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LG전자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다쳤지만 다친 책임은 송 씨가 져야 합니다. 송 씨는 원청인 LG전자에서 1차 하청업체,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LG뿐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 가전제품 설치기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1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속합니다.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송 씨 역시 산재보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2차 하청업체와 송 씨의 위탁계약서엔 을인 설치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무도 고객님은 저희들한테 에어컨 사장님이라 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유니폼을 정확하게 차려입고 깔끔한 복장으로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저는 사장입니다.
LG전자와 LG계열 하청업체는 책임지고 피해자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네, 그럼 사고의 당사자인 송영수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어서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여보세요?
예.
네.
몸이 불편하신데도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네, 상황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 4층 높이라면 사다리차를 불러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다리차로는 저희가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는 물건을 반입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물건을 4층을 다 물건을 힘으로 올리면은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건 올리는 용도로 사다리차를 쓰고 예.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확인을 하고 작업할 여유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안전벨트는 했는데요. 거기가 상가주택이었어요.
예.
그래서 난간밖에는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간에 밖에는 걸을 데가 없었어요.
예.
물론 고객 물건에다가 걸어서 하라면 뭐 있겠지만 그러면 괜히 고객님 물건에 손상을 시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
그럼 난리가 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베란다 난간대에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가용 주택에서는요. 아마도 아파트였으면 조금 찾아볼 수 있었을 여지가 있었을 거야 같기는 합니다.
예.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이런 안전 관련 부분이 물량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합니다. 저희 일이 집중됩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듯이요.
예.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동시에 다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딱 맞는 현실입니다.
예. LG전자에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네. 혹은 한 달에 꼭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실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 회사들끼리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실적 싸움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그 처리할 할당 물건이 있고요. 그 양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
예.
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예. 난감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처리 못한 이유에 대한 뭐 사유도 써야 될 테고요.
예.
예. 뭐 다음 배차 때 페널티를 가져가겠죠. 예. 예.
그 사유서를 LG전자 측에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날 설치 못한 거는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는 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LG전자 측으로부터요.
LG전자에 저는 LG전자 일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현재 사고가 난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그냥 사고의 책임자인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예.
제가 책임을 지라는 그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LG전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 LG전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LG전자로부터 일을 받아서 일은 하시지만 지금 개인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 1년 넘게 계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산재보험이 네. 지금 안 되는 상황인가요?
네, 안 됩니다.
예,
이유는 개인 사업자라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예.
병원비도 코로나 대출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해서 그걸로 지금 병원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아마도 1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생활이 막막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또 제 아내가 제 2금융권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영수 씨와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버리는 건 화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쪽잠을 자며 하루에 400km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도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은 막막합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370km를 가는데도 내일 또 거기서 하차를 하고 또 뭐를 실어야 하잖아요. 일량을. 그러니까 또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잠 안 자고.
김명섭 씨는 매일 군산과 포항으로 가며 철강을 다룹니다.
차에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김 씨도 2년 전 사고를 당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산재보상은 신청도 못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일을 보다가.
그리고 생활비, 치료비, 할부 모든 걸 제가 다 그때 부담을 했었던 거죠.
다음 달부터 화물 종류에 따라 산재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한 업체에서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 분량이 안 돼요, 매출이.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는.
이경순 씨는 지난해 7월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는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니, 그 뭐야, 이게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00% 안 붙었어요.
지난해 6월 노동부는 운전 이외의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이경순 씨 등 8명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JTBC는 코로나19에 맞서며 영웅이라 불리지만 생활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현실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대구의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3천여 명은 코로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JTBC에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나온 추경안에는 빠졌습니다. 대구시가 먼저 지급을 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 31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파견 의료인이 받은 위험수당 등이 대구병원 간호사들에겐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오늘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묻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다른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대구시가 먼저 주고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 예산형 편성 너무 큰 돈이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먼저 선지급을 하고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으면 후정산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심사에서 반영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도 나왔습니다.
규정대로 잘 안 해주면 앞으로 누가 헌신적으로 이런 일에 나서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이 액수를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중에서라도 이만큼은 해당되는 액수만큼은 마련을 해서 즉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병원의 간호사들은 허탈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만 강요했었네요. 나라에서는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저희만의 그런 마음이었는지.
대구에 파견 갔던 간호사는 이것은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료인데 동료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되게 분노를 같이 했죠.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된 간호사들이 다시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JTBC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간호사들의 현실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코로나19에 장교합니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도 확진자 49명이 더해졌습니다. 한 명을 빼곤 모두 수도권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뒤에 조금 느슨해진 탓이 컸습니다. 실제 JTBC가 대한예방의학회에 코로나 대책위와 함께 분석을 해봤더니 전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네, 설명 전에 약간 어려운 단어 하나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용어 그대로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의 감염자를 더 만드는지를 계산한 수입니다. 다시 말해 감염자가 출근도 하고 식당도 가면서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 1보다 더 작다면 방역이 잘 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다면 한 명 이상의 2차 감염자가 나와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니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처음 들어봤을까 하는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요,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하루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계산은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민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이 일어나기 직전 4월 말까지는 0.7 정도였다고 밝힌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한 달간 이 감염 재생산수 어떻게 변했을까요? JTBC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대책위원장인 김호란 교수와 함께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는 평균 0.45였는데 4월 말부터 엊그제 이번 달 1일까지는 2가 나왔습니다. 4월까지는 감염자 둘이 한 사람을 채 감염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감염자 한 사람이 평균 2명을 감염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새 감염률이 4.4배로 높아졌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클럽, 물류센터, 그리고 교회 같이 방역수칙을 안 지킨 밀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감염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자, 그럼 감염 재생산수 2라고 하는 이 숫자, 얼마나 심각한 숫자일까요? 저희가 김호란 교수와 함께 한 가지 분석을 더 해봤습니다. 이 상태가 한 달간 유지되면 하루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2차 유행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네, 이 연구를 저희 JTBC와 함께 진행한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현재 방역 수준을 이어간다면 전제가 붙었는데요. 한 달 뒤에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예측이 된 겁니까?
이걸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1000명이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 상태, 그러니까 재생산수가 2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접촉도 줄이고 마스크도 더 열심히 쓰고 방역당국도 환자를 더 빨리 찾아낸다면 그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좀 짚어보면요. 하루에 1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한 달 예. 뒤에. 하루에 1000명이면 그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시기보다도 많은 숫자인데요. 1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두 명을 만드는데요. 예. 지금 10명이라고 하면 4일 후에 10명이 20명을 만드는 겁니다. 또 4일 후에는 20명이 40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2의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거의 한 8차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예. 그 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서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접촉이 늘어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말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연휴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느슨해지고 접촉이 늘어나면서 지금 R이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접촉이 많아지면 전파가 될 수밖에 없죠. 접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생산 수치가 높아진 것이고 예,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시뮬레이션의 전제가 현재 방역 수준을 이어간다면인데요.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 할 텐데요.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 조치를 해서 지금 공공기관도 이제 가능하면 시설 문을 닫고 집회도 언제 허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도 지금 이제 불허하고, 그리고 뭐 QR 코드 같은 거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좀 더 이제 누가 언제 왔다 갔는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전자출입 명부도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태원발 유행이 시작됐을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을 빠르게 찾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규모 모임이라도 유행이 나타나면 빠르게 그 주변 사람들을 찾아내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은 한창 확산됐을 때보다 숫자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도 예. 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 방역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예.
환기 잘하고 두 번째는 접촉을 줄이는 거예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찾아서 검사하고 그 주변의 접촉자들을 격리해서 환자가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그거를 방역당국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굉장히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고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일단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요. 한 달 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한 달 뒤 하루 1,000명이라면 그 전에도 좀 단계가 있잖아요. 일주일 네. 아니면 네. 보름.
네. 네.
일주일 정도 뒤에 만약에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시뮬레이션대로 갈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있습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봤는데요. 지금보다 이제 반으로 접촉을 줄이면서 R을 1로 만들면 어떻게 네. 될지를 봤습니다. 한 달 후에 하루에 7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 1이어도 좀 부족하겠구나. 더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4월 말 정도 수준이었던 R이 0.5 정도 수준까지 낮추어야 예.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요. 향후 방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김오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인천의 교회와 관련한 확산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걱정입니다. 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보험사 영업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콜센터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이곳 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확진된 건 콜센터 직원의 자녀입니다. 이후 가족과 접촉자까지 5명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한 120명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보험사 영업점도 뚫렸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일한 전 직원 약 50명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화 영업을 하던 또 다른 보험사 사무실도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 4명이 더해져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도 아직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물류센터나 종교시설 집단 발생을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 시에는 70%까지의 감염률을 보여주는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60명에 달합니다. 개척교회에 다녀온 뒤 확진된 한 중학생은 경기 오산시 교회에서도 약 50명과 예배를 받습니다. 수원에서도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를 접촉한 6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엽니다. 8,000명 정도가 참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회는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치과 의료기기를 두루 살펴보느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학술 세미나장 역시 참석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시덱스의 모습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같은 행사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 예정입니다.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 2대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치과 의사 등 관계자가 8,00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최 측에 공문을 보내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상위단체인 대한치과협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의료기기 업체 258개 가운데 절반가량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시회 관람자 대상을 일부 제한을 했어요. 취소하고 방역당국에서 권장하는 방역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거든요.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들이 1년에 보수교육 8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학술 행사에 참여하면 4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서울역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이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영상에서 이 씨는 그 직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소희 기자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교수와 함께 범인이 범행 앞뒤로 했던 행동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앞에 누구든지 부딪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부딪힌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나는 밀고 나간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수라면 돌아보고 뭐 적어도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정도. 한 사람 일대일로 가는 경우는 충분히 자기 쪽에 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 살짝 피켜가는 게 정상인데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부딪히고 또 그렇게 크게 뭐 주춤거리지도 않아요.
다가와서 제 어깨를 엄청 세게 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 뭐라고요? 이러면서 얼굴을 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해서
그냥 피해자 여자가 그냥 피 흘리고 이렇게 걸어왔다 가서
1번, 2번 케이스는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동행인들이 많잖아요. 피해자도 여성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행인도 적으니까 왜 부딪히냐고 항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아마 순간적으로 그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나 혹시 뭐 제지를 당하거나 또 체포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현장에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주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불만이나 화나는 이런 심정들을 여성, 어린이, 노약자 이번 케이스도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이런 공격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가 이제 완전히 절연되고 불만스러운 또 분노 감정들이 제대로 그 조절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방어 능력이 약한 이런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를 수사하는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된 직후 계속 졸리다는 말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이모 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먼저 어깨를 치면서 욕을 했고 뒤이어 폭행을 가했다는 피해자 김모 씨의 증언과 다른 주장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좌측 광대뼈가 골절됐고 한 달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을 하게 된 이유,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범행 직전 이 씨가 길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를 걸려고 한 점이 정상적이진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계속해서 졸리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처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 있어도 처벌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이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조현병을 인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죠.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가 쓰러진 9살 어린이는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무려 7시간 동안 어머니가 가방을 바꿔가면서 가두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학대는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응급실로 남자아이가 실려옵니다. 그제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9살 A군입니다. 사흘째 의식이 없습니다. 어머니 B씨는 그제 정오쯤부터 A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동안 가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A군을 넣어놓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큰 가방에 넣었다가 넣고 외출했다 들어와서 가방에 오줌을 싼 것 같으니까 작은 가방을 가져와서 다시 그걸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넣어주신 거 맞습니까? 왜 넣어두셨습니까?
어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어린이날에 때린 뒤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A군은 얼굴과 몸에 멍자국, 허벅지 뒤쪽에 담뱃불로 지진 듯한 상처가 뚜렷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경찰에 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군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A군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인정을 하고 또 관리를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2018년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은 10.3%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차장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푹 꺼져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뒤편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직원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앞 외벽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벽돌이 빠질 정도입니다. 벌어진 틈으로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건물 밑바닥과 기둥이 보일 정도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뒤틀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바닥에 움푹 패인 곳도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은행 지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뒤쪽으로 기운 겁니다. 1층 은행 직원과 2층 한국산업단지 부산지사 직원 등 28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천장에서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이제 퉁퉁 소리가 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주차장 바로 옆에선 지상 25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지하 3층 구간에 땅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밑에 이제 흙이 이제 쪽으로 좀 유실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부산 강서구청은 신축 건물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화물트럭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에 서 있는 화물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이 급히 뛰어가 차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좀처럼 나오지 못합니다. 갑자기 차량도 중심을 잃고 벽을 들이받습니다.
여기 쇠사슬을 자기 다리랑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핸들을 하고
이어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찰 한 명이 쇠사슬을 풀어 밖으로 꺼내고 나머지 한 명은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운전자 50대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량에 불을 붙였습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았대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폭발할까 봐 겁이 나던데 빨리 구조가 빨리 빼내야지 서로 안전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국의 예식장을 돌면서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범행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는 만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수법으로 다가오는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하객이 한 남성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넵니다. 옆에서 다른 남성이 다가와 식권을 줍니다. 봉투를 든 남성은 주위를 한번 살피곤 그대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지난 4월 말 강원도 춘천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2살 A씨 등 일당 4명은 이렇게 8차례에 걸쳐 465만 원을 챙겼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전, 부산까지 전국이 무대였습니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한 사람이 혼주 측 사람들의 시야를 몸으로 가린 뒤 다른 사람이 하객에게 봉투를 받아 가로채는 겁니다. 일당은 50대에서 70대까지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친인척을 가장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선 식사를 하지 않으면 봉투를 주는 결혼 풍습을 노렸습니다. A씨 일당은 붐비는 틈을 타 식권을 받은 뒤 되돌려주는 일을 거듭했습니다. 19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범죄를 연거푸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A씨 등 3명을 절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이미 구속돼 있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지만 이 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은 해당 교사가 오래전부터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사 김모 씨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학교 측에 호소합니다. 학교는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파면했습니다. JTBC가 학교 측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씨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차로 불러 성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가 만난 한 졸업생은 김 씨의 성폭력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작년만 일이 아니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선생님은 너무 유명했었기 때문에 아, 결국 잘렸네? 라는 그런 느낌이.
졸업생은 김 씨가 몇몇 학생들과 사적인 연락을 하며 친해진 뒤 차에 태우고 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좀 차를 태워버릇하면서 그러면서 좀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연락을 한다, 차를 태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제일 많았던.
김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JTBC 여도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한 재개발 조합의 금고입니다. 이걸 열어봤더니 몰래판 조합원 명의의 도장들과 신분증 사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쓰려던 걸까요?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라인더가 두꺼운 철판을 가릅니다. 드릴과 망치까지 동원해 콘크리트를 부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자 내용물이 드러납니다.
도장이다, 도장. 도장 아니야?
뭐예요?
금고를 열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전 조합장 강모 씨가 응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금고를 연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 도장 이런 거 안 씁니다. 이 도장은 제가 판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습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든 건 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개인정보 수집해놓은 남의 신분증 이런 거.
사실 확인서.
다 공간을 놓고.
다 막도장 찍었네.
조합원들은 얼마 전 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었던 강 씨를 해임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다 별다른 설명 없이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강 씨는 취재진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의 시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누워서 다리 하나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도 워싱턴에는 백악관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대형 철조망까지 세워졌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잠시 뒤에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시위대가 백악관을 향해 무릎을 꿇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루 만에 새로 설치된 대형 철조망입니다. 철조망은 길이 200m가 넘는 공원의 한쪽 면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철의 장막이 하나 세워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It's also a giant insult because instead of letting the people in and hearing our grievances, they just want to shut us out.
흥분한 시위대가 철조망을 잡고 격렬하게 흔듭니다.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철조망이 마치 쓰러질 듯 흔들리자 경찰이 추륙가스를 뿌립니다. 시위 현장은 다시 매캐하고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수천 명이 손을 맞잡고 누워 다리 하나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 군중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우리를 그만 죽여라.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여드레째 이어진 미국 시위는 곳곳에 통금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워싱턴엔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체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듯 트윗에 썼습니다.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시위대에 무릎을 꿇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 희생자 플로이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숨 쉴 수 없다는 말로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장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기 위해서 모두 무릎을 꿇거나 서로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치를 하면서도 인종차별 반대엔 공감한 겁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다 무릎을 꿇은 채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집니다. 무릎 꿇은 경찰에게 시위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선은 사라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그들은 공감했습니다. 대치하지만 연대하는 이들은 더 이상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상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인종차별에 저항합니다.
I hope that they, the people here saw our hearts. We certainly saw their hearts and that they were hurting.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us build a better community for all of us.
평화 시위는 지지받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함께 나선 다른 이를 보호했습니다. 백인 소녀가 흑인 소년 앞에서 경찰을 막았습니다. 흑인 소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주장하겠다는 뜻입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그럼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은 아침일 텐데요. 지금 시위가 벌어진 현장에 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백악관 앞 라파엣 공원 인근입니다. 철조망이 설치된 곳은 제 뒤쪽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침부터 갑자기 통제에 들어가면서 백악관이나 철조망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새벽까지 시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변엔 아직 취륙가스 냄새가 남아있고 어수선했던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선 야간 통행 금지령을 거부하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찰과의 충돌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시위 중에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시위대 내부에서 평화를 외치며 제지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곳에서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거의 보이지 않던 모습입니다. 시위 참가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you and the cameraman just look around right now, it's a perfectly peaceful protest. People are not being violent at all. I think that yes, there has been violence that happened, but that's the minority of the protesters.
약탈은 폭력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하루 전 뉴욕 맨해튼에서 상당수 상점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 지자체장은 트럭이 마술같이 상점 앞에 나타나 물건을 쓸어 담았다고 했습니다. 약탈은 치안 부재에 따른 범죄적 현상으로 보고 시위대와는 거리를 두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140개 도시로 시위가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이번 시위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촉발됐는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 목이 눌려 체포되는 용의자의 3분의 2가 흑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인들은 또 백인들보다 소득이 절반도 안 되고 거주지도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고질적인 차별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는 강압적 체포에 대한 항의를 넘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의 말입니다.
I am here to be the change that I want to see. Our community needs it. We're here to support each other. My life matters just as everybody else's life matters.
네, 일주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해배를 위한 가시적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뒤면 희생자 추모식이 시작되고 엿새 뒤엔 영결식이 열립니다. 모두 시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고비들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해외 방송과 소셜미디어 세상은 정전이 된 것처럼 온통 검게 물들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검은 물결엔 국내외 스타들도 참여했습니다. 일부에선 침묵보다는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가냘픈 숨소리. 새까만 화면 속엔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만 깜빡입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갑자기 방송을 멈추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한 시간은 8분 46초.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죽어가던 시간입니다. 방송도 소셜미디어 세상도 검게 뒤덮인 채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음반사에서 출발한 블랙아웃 화요일은 오늘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NBA 스타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육상 세계 기록을 썼던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는 물론이고 골프의 필 미켈슨과 독일에서 뛰는 우리 국가대표 백승호까지 연대 메시지엔 인종도, 국적도, 종목도 따로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도 검은 화면을 앞세우며 우리 사회의 흑인 공동체와 함께 서 있다고 연대를 표시했고 첼시 선수들은 사람, 휴먼을 뜻하는 H자 대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대감이 더 깊어진 세상. 타이거 JK와 B, 싸이 같은 우리 가수들도 함께했는데 일부에선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한 자성, 침묵에 빠진 세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In this week, and I realized that the silence is the biggest crime that white guys like me and the rest of us are doing.
검은 화요일은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지만 온 세상을 멈추고 어둠으로 뒤덮는 대신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강훈이 신상을 공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성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의 유료 회원 2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같은 실익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신상 공개 청원에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모 씨와 임모 씨를 박사방에 가입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유료 회원 2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는 중하지만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 강력 범죄여야 합니다. 또 공공의 이익상 필요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을까봐 무섭다.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500만 명을 넘었던 터라 비판은 더 거셉니다. 또 이미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던 만큼 앞서 공개된 조주빈 일당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유나 근거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DB생명이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 건을 실수로 폐기하고 1년 동안 은폐해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정의 연대는 고객 37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됐는지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작가 이주성 씨가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줬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이 씨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건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검찰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곧 열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던 이 남성은 그 사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의 개그맨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는 용의자가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원이 아니면 없는 일이 되는 거냐며 KBS가 강력한 손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엊그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할 관청이 강제로 견인 못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네, 이갈 기자. 네. 애초에 주차 스티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가 오늘 오전에 차 주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은요, 이 아파트가 5월 한 달 동안 입주민 대상으로 주차 스티커 발급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티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아파트 관리 직원과 차주 사이에 좀 옥신각신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 난 차주가 그냥 이렇게 차를 두고 가버린 겁니다. 또 분노한 다른 주민들이 차 앞뒤를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시간이 지나서야 차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뭐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해 가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요 일반 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이 주차 단속을 평소에 하는 관할 지자체가 와서 뭐 불법 주차 딱지도 끊고 강제 견인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 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가 네.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뭐 지자체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접수해서 견인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도 온라인에 있었는데 이건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20일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하는 뭐 이런 사전 요건이 있어서 이번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지자체와 경찰서에 문의해봤습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요.
네.
출입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서 차가 줄줄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파트 주변 도로가 다 마비되는 뭐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 입회 하에 지자체가 뭐 차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기는 이 정도의 민원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한 지자체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민간 견인업체를 불러서 옮기는 건 어때요?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견인 과정에서 내 차가 파손됐다 뭐 이런 식의 시비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견인 전에 차 상태를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민간 견인차를 부른 그 비용은 추후에 그 좀 황당한 주차를 한 그 차주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강제 견인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뭐 알아서 하는 거는 차주가 괜히 이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좀 한마디로 좀 피곤해질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홧김에 이런 황당 주차를 했다가는 징역형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2018년 8월에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차주에게 아파트 측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 등을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길 막고 차를 두고 떠났다가 소위 빨간 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이나 아파트 규약을 다룬 판례를 보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정한 스티커 부착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생활 밀착형 네. 소재였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전국을 덮쳤던 매미 나방 때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는 애벌레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알이 모두 살아남아서 부화를 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1차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지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나방떼가 재난용화급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승을 부렸던 매미 나방떼입니다. 언뜻 보면 나비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외래해충인데요. 지금은 번데기가 되기 전 애벌레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근 주택가랑 그리고 산을 뒤덮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일대를 돌면서 방제 작업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함께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바닥 곳곳에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이게 벌레 한두 마리가 아니다. 한 몇백 마리, 몇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방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상태이고
일일이 약품을 뿌리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다 보니 역부족입니다.
지금 이 감나무를 보시면 나뭇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무성하게 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나무 기둥에 있는 매미나방 애벌레들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네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다른 나무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먹성이 좋아 나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잎을 갉아먹습니다.
6월이라 녹음이 우거져 푸르러야 할 산이 군데군데가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겨울나무처럼 나뭇잎은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민둥산 같습니다. 해충을 잡는데 산불 진화대까지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 작업 하시는데요?
예, 작년에는 이런 저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유독 매미나방 애벌레가 많은 건 기후 변화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지난 겨울철 매미나방 알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애벌레는 인근 주택가도 습격했습니다.
저녁에 밥에 자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이불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틈만 남은 잡아가지고 밥을
여기다 다 먹었어요.
아, 모아놓은 게 아니요. 지겨워 진짜. 이거 세상에 이렇게 막 이런 잡아도
강원도 원주시도 지난해보다 방제 인력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작년에 한 요맘때쯤 됐을 때 960건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올해 한 600건 정도 이상 들어오면서 미처 민원에 대해서 따라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농작물도 먹어치웠습니다.
나 송치 먹는 것도 생긴에도 죽네요. 뭐 이파리를 저 사과나무 이파리도 다 찍어. 다 긁어먹잖아요. 옥수가 자꾸 따내잖아요. 긁어먹어가지고. 이 벌거지가 먹는 건 따내려. 싸면서.
장독대 이런 데는 막 한 20마리가 막 오후에는 막 보글보글 뛰어나오거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빗자루로 때려도 안 죽어요.
국립공원에서도 불청객입니다.
문화세태가 다 쉬잖아요. 그래서 할 일 없어서 맨날 산에 매일 왔는데 징그러워서 어제도 안 오고 내일도 쉬려고 그래요. 거미줄같이 주렁주렁 달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매미나방은 동나방과에 속합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그래갖고 말도 못해요. 막 가려고 이렇게 긁고 이런데 막 상처나고 막 그러거든요. 병원에 가서 내가 진짜 지난달에 5월달에 그랬어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한 달째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치다 보니까 큰 웅충이가 전장을 기어다 이런 거예요. 한 마리가 이게 그 배낭에 어디에 찔려있다가 나와가지고 걸어다닌 거예요. 좀 많이 사라졌는데
화학 방충제를 뿌리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미나방이 지금 부화를 해가지고 날아다닐 시기가 7월 정도에 이제 도래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나무 틈새에 자리를 잡은 애벌레들은 곧 있으면 번데기를 거쳐서 나방이 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산림 당국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